작가 이여령 씨가 쓴 책 중에 아들이여 이 사나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약간의 어떤 예화가 나오는데요. 그 예화를 보면 이렇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시험을 길게 가꾸고 있었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요. 어느 길을 지나가는데 어느 꼬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에게 질문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 그 질문이 뭔데? 말을 해보렴. 할아버지는 그 긴 시험을 놓고 잠을 잘 때 이불 밖에 놓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안에 놓고 주무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보며 잔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답을 주지 못하고 할아버지는 이 꼬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알려줄 테니까 내일 아침에 만나자라고 말을 해요. 그날 잠을 청합니다. 잠을 청할 때에 입이 수염을 이불 밖에 놓자니 좀 섭섭하고 이불 안에 놓자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불 밖에도 놓기도 하고 안에 놓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밤을 지새웠어요. 30년 동안 자신의 몸 앞에 있었던 수염조차도 이불 밖에 놔야 되는지 안에 놓아야 되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모르는 우리 믿음의 상태를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바깥에 있습니까? 진리 안에 있습니까? 진리 바깥에 있습니까? 천국에 계십니까? 지옥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문의 진정한 해답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하신의 마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것은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됩니까?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 구원의 확신도, 성령이 임해야 내 모든 믿음의 생활도, 성령이 임해야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성령이 하는 또 다른 사역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우리 보혜사, 컴포트, 위로자라고 말하죠.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 그래요. 성령님은 내 옆에서 나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 소리 갑자기 촥 줄어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도와주십니까? 나의 대변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손을 잡아주시며 그와 함께 더불어서 내 삶의 믿음의 발걸음을 쇠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오늘 못 박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고 내주하시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항상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어지면 동행한다라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레슨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야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성령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18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되어 있죠.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전장에 있던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 발을 씻기시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그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내리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을 것인데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런 모습을 향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뭐라고요 예수님? 저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며 함께 가르치시고 고치시며 모든 능력을 감당하며 모든 기적적인 모습들 초자연적인 능력의 모습들을 함께 했었던 그 예수님께서 내일 돌아가신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버팀목이 갑자기 사라져요. 함께 동고동락했으며 모든 것을 나누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발 앞에서 갑자기 사라진다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신앙 가운데서도 이와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영적인 버팀목이 갑자기 상실될 때가 있어요. 나의 영적인 교제를 하는 모든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면 함께 손을 맞잡고 눈을 마주치게 되어지면 내 모든 것이 다 갑자기 사라질 듯한 그런 느낌의 모든 영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상실감이 크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림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사람을 알아야 우리가 영적인 고아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영적인 고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참 많이 경험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있다라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조그만 빈틈만 들어가면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저버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완고라고 하며 고집이 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으나 그 역사는 모두가 뒤로 하고 무엇이 조금만 빈틈이 들어가면 그 안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을 완고라고 해요 성경에서는요. 이 모양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고아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세요? 누구죠? 자, 1번 사울 왕, 2번 다윗 왕, 3번 솔로몬 왕.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표정이 손 들지 않아도 다 알아라는 표현이겠죠.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죠. 근데 그가 처음에 하나님과 사울 앞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을 때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9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는 준수한 자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준수하대요. 잘생겼대요. 면모가 뼈나대요. 괜찮더래요. 사람이 보아도 참 흠모할 만하더래요. 그런데 준수하기만 했습니까? 아니요. 성실까지 했습니다. 성실하고 준수했던 그가 하나님과 이 사무엘에게 선택받았을 때에 사무엘상 13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심지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성격이 급한 나머지 본인 스스로가 드려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죠.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위로 등극한 때가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안에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윗은 그 법궤를 찾아 다윗성에 입성했을 때에 기뻐하며 춤을 췄잖아요.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에요. 그러면 그거 보면 여러분 이 사울처럼 영적인 고아가 되었어요. 영적인 고아들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이렇습니다. 은혜는 받는데요 말씀이 없어요. 그 안에요 은혜는 받는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지만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고아와 같은 우리를 여전히 동행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고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주목하며 주의 보좌 앞에 서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16장 우리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은 말하노니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중년의 남성이 예배를 드릴 때 갑작스럽게 눈물 흘리기 시작해요. 난생 처음 교회를 오래 다녔으나 그렇게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참여했던 시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 앞에 철저히 주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했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모태신앙이었으나 여러분 교회라는 곳을 전혀 싫어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을 받고 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회개가 나와요. 길을 가다 보니까 저의 죄성이 막 나열되듯이 하나의 컴퓨터가 나타나듯이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합니다. 길을 가다가 제 모습 속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어떤 노신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 왜 우는 거야? 슬퍼서요. 왜 슬픈데? 슬픈데 기뻐요. 아, 왜 기쁜데? 기쁜데 슬퍼요. 이런 미친놈을 봤나? 우리 신앙 가운데에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으면요 내 신앙의 죄가 발견되어지고 까발려져요. 그 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함께 나아가 선포하며 나갈 때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심령 가운데 심겨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시잖아요. 400년 동안 그렇게 염원했었던 그 기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면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하면서 함께 가나안 땅에 확 이렇게 가야 할 터인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세요. 왜 그럴까요? 영혼의 새 아침을 위해서입니다. 영혼의 새 밝은 아침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영혼의 새 아침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의 그 은혜를 아름답게 깨달았을 때에 영원의 새 아침이 나에게 오고 다가오며 영원한 영적인 승리의 모습이 나에게 심겨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왜 그렇게 불편한 거야? 여러분의 주위를 보게 되어지면요 복음을 전하려 해도 그 복음이 그 안에 심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참 신기한 것이죠. 그럼 신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다시 한 번요. 나는 당신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참 신기합니다. 시작. 맞아요. 신기하죠. 신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던 이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되어 있죠.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처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세가 등등했다고 했어요. 여기가 살기가 등등하여라는 단어를요,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뿜다라는 거예요. 내뿜다. 무엇을 뿜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성도를 향한 죽음의 칼날이 날카로우면 날카로웠지 수그러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엇입니까? 함께 꼬꾸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였는데요, 한 자매가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신방을 가게 되죠. 신방을 가니까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예요. 대부분 모든 기도 제목들 3개에서 보통 5개 정도 되어지는데 이 자매 딱 하나밖에 안 주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남편이 예수 믿는 거예요. 본인과 딸과 남편이 셋이 오손도손 잘 살고 있는데 본인과 딸은 예수 믿는데 남편은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다고 해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에 몇 주가 지나서 마트에서 그 자매를 본 거예요. 그 자매 너무 기뻐한 나머지 저에게 남편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은 그냥 싫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싫어하죠. 같이 어쨌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딱 하고 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다. 제 안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확신을 가졌어요. 하지만 기도를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지나가는데 자매님이 이렇게 말, 전도사님, 전도사님, 예, 자매님, 우리 남편이 교회 등록했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의 응답은 어떻게 됐습니까?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입술에 어떤 대답이 나왔냐면, 어라? 어라?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데 어라?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거예요. 또 몇 주가 지나자마자 그 자매를 만났어요. 그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남편이 교회 등록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기적은 이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일과 어떤 여인의 변화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남편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이과 어떤 남자의 변화된 이야기를 통해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삼과에서요, 이 삼과 생명의 다리를 건너는데 이 형제분인 남편이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요, 무엇이라고 단언했습니까? 절대, 이 사람은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다라고 단언했으나, 여러분, 무엇이에요?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 구원의 확신을 정확하게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이 바뀌더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나, 여호와의 뭐라고요?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모든 걸음마다 저는 확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을 것이라고 확정했고 확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방법이 다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의 남편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처소와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었던 내 VIP들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지 않은 나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영혼들 향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모든 심정 가운데에 주의 성령이 그대 심령에 심겨져 생각과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죄 가운데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은요 사명을 붙잡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여잡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의 제자들은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는 그 사실만은 조차 들어도 그들은 두렵고 떨을 마음이 있었으나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 받은 이후에 그는 담담을 갖고 그들의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명을 받은 다음에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요, 성령 받은 다음에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사기서 3장 10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예레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럼 징계를 받죠. 회개를 합니다. 구원을 받아요. 이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돌아가요. 근데 사사기만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 바로 요래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소그룹으로 이끌어졌던 하나의 패턴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죄를 짓고 징계를 받으며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요 사이클의 이런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근데 거기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갈렙의 사위거든요. 드빌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는 내 딸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 온니엘이 그 전쟁에 승리하여 아내를 취해요. 그렇다면 온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에 능통한 자였어요. 전쟁의 DNA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의 장수였어요. 그런데 그가 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전쟁에 능한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마자 다시 군사로서 귀하게 쓰임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영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영을 받아 나의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아름답게 나아가 진취적으로 그 걸음을 걸어 세상 가운데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교 시즌이잖아요. 제가 선교 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한번 말씀드리고 선교를 마칠까 합니다. 몇 해 전에 일본 선교를 갔습니다. 일본 선교의 사명의 미션이 무엇이었냐면 셀 컨퍼런스였어요. 목장 모임을 인도하고 목장마다 함께 가서 셀을 코칭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우리 겉 팀원들에게 이렇게 미션을 드렸습니다. 어떤 미션이냐면 이게 셀이 있잖아요. 목장에 있으면 정면에 보이는 딱 그 사람을 친교부장으로 만들어라. 세워라. 그리고 왼편에 두 번째 사람을 찬양부장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오른편에 두 번째 사람을 중보기도부장으로 세워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목장 모임에 가니까 어떤 목장은 그 부장이 잘 세워진 목장도 있고 어느 목장은 부장이 잘 세워지지 않는 목장도 있죠. 근데 이 모습을 다 파괴하고 그날만큼은 저희 팀원들이 가는 그 목장대로 인도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마을장님께서 어느 목장에 갔습니다. 확인하다 다르게 앞에 정면에 보이는 사람을 누구라고요? 친교부장. 왼편에 두 번째 사람을 누구라고요? 찬양부장. 그리고 오른편에 두 번째 사람을 당신은 중보기도부장입니다라고 딱 임명하는 순간 갑자기 이 자매가 눈물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장 모임이 갑자기 고조되어지면서 조용해집니다. 외로움과 봤더니 이 자매가 목자님이 계신데 그 목자님이 봤을 때에 이 자매가 예비 목자일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중보기도 부장 시켰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중보부장, 기도부장을 시켜도 도망가고,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님, 저 중보기도 부장 시키면 저 목장 안 나갈 거예요. 그날따라 손님이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간 곳이에요. 그런데 정면에 보니까 자기를 중보기도 부장 시킬 것 같아서 왼쪽으로 가려고 했대요. 왼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자신 너무 뛰는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간 거죠, 이렇게. 근데 그날 무엇이에요? 중보기도 부장을 명령한 거죠. 그 사람이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중보기도 부장에 수락을 해요. 예비 목자가 되어집니다. 누가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갈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며 성령의 역사를 받아 나로 하여금 주었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며 그 선포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주 앞에 돌아왔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두 눈으로 목도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향해서? 주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주님, 우리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모양을 향해서 함께 전진해 나가 성령의 역사를 받고 사명을 불러일으켜 오늘도 그 발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